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어서요. 제가 배움과 가르침과 관련된 주제로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배움에는 끝이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평생 배워갑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 더 짓궂은 질문인데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배우고 계십니까? 그래도 일부 때 이쪽에 계신 성도님이 말씀이요 그러셨어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우죠.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이나 또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워낙 이 휴대폰이 발달하고 유튜브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안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접해보지 못했을 어떤 탁월한 강연이나 강의들도 저희가 많이 쉽게 손쉽게 마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유튜브, 휴대폰도 정말 중요한 이제 배움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의 책이라고 가히 할 만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나는 사람 모두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해요. 만나는 사람 모두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이제 동아시아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유교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공자 선생님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논어의 술 2편에 보면 이런 유명한 고사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삼인행 필요하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인행 필요하사.
삼인행 필요하사.
네, 이게 유명한 고사예요. 근데 거기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나 외에 한 두 사람 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게 되면 그중에는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 뒤에 덧대어진 문구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 띄워드리겠습니다.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삼인행 필요하사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좋은 것이 있다면 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좋은 것이 보이거든 그 사람으로부터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것이 관찰되거든 확인되거든 스스로 살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 살펴서 자신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많이 배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정말로 정면교사가 되는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인격자, 그런 성품이 탁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반면교사를 만나기도 해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렇게는 살지 않아야겠다 라는 좀 경종을 땡 하고 울리는 그런 어떤 행실을 보이는 사람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짓궂은 질문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천사들이 많습니까? 죄인들이 많습니까? 이걸 뭐라고 답해야 되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날개 달린 천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그것을 바라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위 정면 교사로만 역할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다락방 안에서 봉사부서 안에서 또 3355 교제할 때도 정면 교사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성과 옛습관이 드러나면서 우리 마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 반면 교사와 같은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제가 강대상에서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것과 길 모퉁이에서 성도님을 만나 인사 나누는 것이 똑같게 해주십시오.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상에서나 강단에서나 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저에게도 반면교사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허물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문득 최근에 받았던 좀 감동 하나가 있어서 나누고 싶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름빛 교회 중등부 친구로부터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예준이라는 친구예요. 네, 중학생인데 네, 뭘 배웠냐 하면 이 친구랑 이제 제가 길에서도 만나고 요 교회 근처에서 또 교회 공간 안에서도 만나는데 이 친구가 어떤 면이 참 이렇게 도드라지냐면 인사성이 대박이에요. 거의 저를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폴더 인사를 해요.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그랬겠거니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안 그런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정중하게 아니 요즘 중학생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쉽지 않은데 요즘에 인사성 바른 젊은이 찾기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중학생인데 저한테 그렇게 매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한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되게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인사는 마음가짐의 외적 표현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인사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친절을 나타내는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가 인사입니다. 친절의 마음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인사는 결국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표현하는 최초의 행동인데 세상의 중등부 친구를 통해 제가 와 인사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상가의 이 주민들, 상가에 위치하신 여러 점주분들하고도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막 따뜻하게 인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오고 갈 때 그냥 아이 들어가십시오 뭐 이 정도로 인사하지 행여나 내가 또 무례할까 봐 근데 아 정말 따뜻한 인사는 정중한 인사는 그렇게 친절과 온기를 전해주는구나 중등부 친구를 통해 제가 배웠습니다. 저의 정명 교사가 되어준 거죠. 아, 조금 더 떼면 잔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타시면 서로 다 딴 데 보고 계신다 그래요. 오늘 올라올 때 그러셨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은 다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다음 주부터라도, 아니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라도 조금 따뜻하게 환하게 서로 인사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서론 끝난 거고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릴 사명, 가르칠 사명, 보여줄 사명.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물론 사명이라는 말이 좀 무겁지만 사명은요 사실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라는 하나님이 내보이신 어떤 지향점이에요. 우리가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라는 말은 이게 뭐 신명난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신이 다시 신자, 반복할 신자예요. 재신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한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마음이 짙게 담겨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그 열두정탐꾼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 이 전쟁 들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지겠구나.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첫 세대는 거의 다 죽고 두 번째 믿음의 후배들이 이제 성장하고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성장해 갔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모압 광야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오를 정비하는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명령이다 해서 신명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게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문맥에 해당되는 4장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 후대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또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고취시키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알릴 사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경험한 일들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 네가 경험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삶에 개입하였다. 그것을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손들이 알게 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세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빨간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그것을 그냥 너희만 간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그게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브라함은 소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에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뒷절은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은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당대만이 아니라 그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 당대에만 어떤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과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름받고 택함받은 이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를 이을 자녀들 또 후손들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 가지 재앙의 내용에서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무엇을? 표징을. 그 열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를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여기 파란 글씨 보십시오. 그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단지 너희들만 기억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까지 전하기 위함이다. 근데 전함의 내용은 뭐냐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과 땅 위에 나밖에는 신이 없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그 모든 열 가지 재앙이 바로와 이집트 땅에는 물론 재앙으로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교훈이 되죠. 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구나. 그것을 당대의 모든 이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 말씀과 같이 아들과 자손의 귀에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기성세대에게 이런 사명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해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는 대목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간증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셔. 네가 받지 않냐? 너희들이 받지 않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엄마가 봤어. 아빠가 봤어. 우리 부모가 봤어. 너희들도 그걸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무거운 사명이 아닙니다. 사실 가벼운 사명이고요. 기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분의 표징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한창을 살아가는 뭐 40, 50대 그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예배하시는 심지어 7, 80대의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자, 시편 71편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 자주 애용해드리는, 이렇게 인용해드리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뒤끝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노년의 때까지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알릴 사명,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능력으로 개입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여줄, 알려줄 사명이 있다. 저는 그러한 아빠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아름빛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부모 세대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로 하나님 이런 분이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칠 사명.
가르칠 사명.
자, 가르칠 사명이 두 번째 사명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예, 뭘 요구하시냐면 알릴 사명에 덧대어서 가르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자,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그 뜻이에요.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결국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까지 가르쳐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아들, 딸에게까지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기를 나는 기대해.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주제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 경외라는 말, 세속사회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깊이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공포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외라는 사상을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흩뿌려 놓으셨어요. 이 경외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 하면 신명기 5장 2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의 방식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뒤따라 붙이셔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잠언 19장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구원받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경외라는 주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무섭게 여기고 다른 것을 존중하며 다른 것을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물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소위 잠식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면서 우리가 잠식당한 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뒤따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참된 만족이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될 거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있게 될 거다. 우리 당대의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튼튼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한 절도 깊이 묵상해 볼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사망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결국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존중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을 삶의 1순위로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터득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가르쳐주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생명, 이 복됨, 이 충만, 이 만족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힘줄일 때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말씀 10장 한 번만 더 제가 읽을 텐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충만한 사람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만족을 누릴 줄 알고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성도는요, 말씀으로 인해 제한받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제한을 받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무주공산의 상태에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폐망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 제한받으면서 그 말씀의 원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 더 붙여놓으신 게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하니 너희 부모 세대여, 너희 기성 세대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맛을 경험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희가 반드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는 준비했는데 저한테 되려 저도 묻게 되잖아요. 넌 잘하고 있냐? 뭐 이렇게 제 자신과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이제 큰아들이 고1이 되고요. 저희 둘째가 중2가 됐어요. 자, 곧 또래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고, 그 이상의 청년들을 둔 또 부모님도 계신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떻게 안 들어요? 돼지게 안 들어요. 근데 그건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부모의 양육자이자 어떤 가르쳐주는 역할은 거의 중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 때 거의 정리가 된대요.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 이상에는 또래 집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뭐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가셨던 분들이시지만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면 공동체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일일이 가르쳐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면 이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어야 돼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워가도록. 그래서 저도 중3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이 막 불꽃이 튀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설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고등부에서, 고향교회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정말 저는 행복하게 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제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졌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고 마음속에 자유함들이 주어지고 마음속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이렇게 싸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여기 이제 청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고등부 청년부를 붙여놨습니다. 의도를 말씀드렸어요. 제3도 그러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고등부까지는 신앙생활을 비교적 잘하다가 20살이 되면서부터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 청년 때 믿음을 지키는 형제자매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격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3 때부터 20살 곧 넘어가는 순간에 청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역자를 같은 사람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팀을 이뤄서.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20살이 되었을 때 여러 삶의 변화들을 겪겠지만 그래도 이 안정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힘 안에서 공동체의 돌봄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독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제 고등부 청년부 함께 제주 선교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정원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6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 청년을 두신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또 고등학생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다 보내주십시오.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말로서 가르쳐줄 수 없는 걸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누군가를 통해 또 그 사람들이 위치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배워가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말이죠. 한국에 4대 종교가 있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요번에 제주 선교 일정을 7월 말로 잡았어요. 근데 왜 그때냐?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래도 학원 방학을 할 때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제일 비싸요. 비행기 값만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그 비행기 값만 각자가 자비량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것은 이제 교회 재정, 선교헌금 재정으로 좀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4대 종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네 번째 종교가 제일 세요. 대학교래요. 근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그래도 대학은 좋은 데 가야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 틈새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이 그 공동체의 힘을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기독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때때로 눈빛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지는 그런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3 때 우연히 딸려갔던 행군을 가장한 수련회. 행군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장한 행군이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아, 우리 자녀 목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튼 꼭 목사가 되라 그 뜻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 사람의 신앙인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적으로도 가르치셔야 되지만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 자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여줄 사명.
보여줄 사명.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보이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이야기를 건넵니다. 4장 5절인데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민족들이 이러한 평판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쏟아내게 된다. 그 평판이 바로 빨간 글씨예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가 있다.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슬기로운 백성이다. 이런 평판을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쏟아내게 될 거라는 거죠. 일종의 예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이런 은혜가 뒤따르게 될 거다. 이런 복이 너희를 따르게 될 거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좀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 6절과 더해서 7절과 8절도 계속 위대한, 위대한, 위대한 세 번에 걸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분은 한 분이시죠.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과 율법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슬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식이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는 평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이건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8절에도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거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 끝에 여러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천종호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고신측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호랑이 판사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막 일탈하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때 법정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때로 정말로 눈물이 쏙 날 정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혼내시고,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뭐 재판도 하시지만 그를 케어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멋진 종교인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다. 믿으라 권유만 할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전도지 들고 안 나가도 됩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돼서, 우리의 삶 자체가 광고판이 돼서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는 거죠.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지금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지혜와 슬기를 획득하고 그 지혜와 슬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알릴 사명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알릴 사명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경험하는 일들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두 번째 가르칠 사명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세 번째 보여줄 사명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보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알릴 사명, 가르칠 사명, 보여줄 사명을 먼저 감당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죠. 무지몽매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과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방식으로 믿지 않는 부모, 형제와 세속사회 속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이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 속에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가르칠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를 통해 온갖 유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기성세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보여지고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속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이 시간이 마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합니다.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릴 돌아보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자 특권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줄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가르칠 사명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역할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줄 사명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강건케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릴 사명, 가르칠 사명, 보여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마음 모함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가정과 또 마주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 에서 하나님이 귀한 세 가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지만 특권이자 복됨을 드러내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유와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부모세대 기성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를 들여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슬기로운 백성
백성이다. 지혜 있는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다. 평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도지들로서 우리 아름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청년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사명을 특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사명에 순복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해 이들이 속해 살아가는 가정들,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에 또 치열한 직장과 생업의 현장 위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이웃들, 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